법조문의 해석 시 항상 인권을 우선시해야 할 법원에서도 최근 들어 인권을 확대하기보다는 제약하는 판결들을 내리고 있습니다.
I heard government officials repeatedly cite people's convenience as a rationale for restricting protests. They have also cited security challenges, particularly in relation to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s a reason for limiting rights. I acknowledge these challenges, but they should not be an excuse for unduly limiting rights.
공무원들은 정부 관계자들의 시위를 제한하는 이유로 시민의 편의를 거듭 언급했습니다. 또한 북한을 염두에 둔 안보의 위협을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이유로 언급을 했습니다. 저도 그러한 어려움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구실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To be sure, the recent protests in South Korea have been anything but convenient. The rights to freedom of peaceful assembly and of association are not always the most popular of rights for people who are not actually exercising them. But there's a reason th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collectively enshrined them as fundamental rights. They are among the best tools to address social conflict. They allow underrepresented groups to amplify their voices. They give dispossessed people a channel for engagement and a stake in society. And above all, they allow us to thrash out our disagreements in peaceful, even if messy, in a peaceful, even if messy, manner.
최근에 한국에서 있었던 시위들은 물론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진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인 집회 및 결사의 자유는 실제로 그러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인기가 높은 권리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사회가 이러한 권리를 기본적인 인권으로 규정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사회적인 갈등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도구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권리는 소수 그룹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사회에 참여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요구할 수 있는 채널을 제공하며 무엇보다도 평화롭지만 때로는 다소 혼란스러울 수는 있을지라도 우리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방식이 되고 있습니다.
And consider the alternatives. The DPRK is a glaring example to avoid. And there are countless others throughout the world where governments have attempted to suppress peaceful dissent only to see violent resistance flourish.
그리고 그 대안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북한이 우리가 피해야 할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정부가 평화로운 이견 제기를 억눌린 결과 폭력적인 저항을 유발한 사례가 수없이 많습니다.
South Korea's history is different. Protests helped make this country great, and openness has long been a tradition. I urge both the people and government of this country to cherish that legacy.
한국의 역사는 그와는 다릅니다. 시위는 한국이 위대한 국가를 변모하는 데 기여하였고, 솔직함이 오랜 전통인 국가입니다. 저는 한국 정부와 국민들에게 이러한 위대한 유산을 소중히 지켜낼 것을 촉구하고 싶습니다.
With these preliminary observations in mind, I would like to address a few specific areas of concern. Let me state that these and more issues will be covered more comprehensively in my report to the Human Rights Council in June.
이러한 1차적인 관찰 결과를 바탕으로 몇 가지 우려 사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사항을 비롯한 이슈들은 6월에 UN 인권 이사회 제출될 보고서에 더욱더 포괄적으로 다루어질 예정입니다.
Freedom of peaceful assembly.
평화적 집회의 자유.
Despite South Korea's rich history of protest, I find that space for exercising the right to peaceful assembly has been shrinking over the past few years. It is also clear that other channels for dialogue and communication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government and the governed have not been working as well as they should, making protests an early option.
한국은 정말 풍부한 시위의 역사를 가진 나라이긴 하지만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공간은 지난 몇 년 동안 축소되어 온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와 국민 간의 다른 대화 및 소통의 채널들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시위가 우선시되는 옵션이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My mandate works to protect and promote peaceful assemblies based on the intentions of the organizers. I urge all South Koreans to engage in assemblies with peaceful intentions, for that ensures the message is heard better and reduces tensions.
저희 임무는 시위를 조직하는 단체의 의도에 기반해서 평화로운 집회를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입니다. 저는 모든 한국 국민에게 평화로운 목적으로 집회에 참여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것이 메시지를 더욱더 잘 전달하고 긴장을 줄이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However, because the right to peaceful assembly is an individual right, the fact that a few people are violent in an assembly does not make the assembly violent under international law. Where a few people are violent, the police have the responsibility to find ways to apprehend and hold them accountable using the least disruptive means possible. The need to disperse assemblies should therefore be very rare.
그러나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는 개인의 권리이기 때문에 국제법상으로 집회 참가자 중 극히 일부가 폭력을 행사한다고 하여서 시위 전체를 폭력적이라고 규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부 시위자가 폭력을 행사할 경우 경찰은 시위 방해를 최소화하면서 폭력 시위자를 체포하고 책임을 물을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시위를 해산하는 일은 거의 없어야 될 것입니다.
Moreover, while violent protesters lose their protection under the right to peaceful assembly, they retain all their other rights, including the right to bodily integrity and not to be tortured or subjected to excessive force.
더욱이 폭력적인 시위자는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로부터 보호를 더 이상 받지는 못하겠지만 신체의 자유, 고문이나 과도한 무력의 대상이 되지 않을 권리 등을 포함한 다른 인권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Undue restrictions are seeping into every stage of the assembly process in South Korea, before, during, and after. These restrictions range from formal legal constraints to more practical obstacles and are gradually reducing the right to peaceful assembly to a privilege.
한국에서는 집회와 관련된 모든 단계, 집회 전, 집회 중, 집회 후에 부당한 제약들이 서서히 가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약들은 공식적인 법적 제약에서부터 보다 더 실제적인 장애물들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여서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를 점진적으로 약화시켜 이것을 하나의 특권으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A fundamental problem is the fact that assemblies are deemed to be unlawful unless organizers notify the authorities in advance, and many demonstrations are banned after notification.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Act, and international standards recognize that it may be acceptable for authorities to require notification prior to the holding of an assembly.
근본적인 문제는 집회가 이를 집회하는 측에서 관계 당국의 사전에 알리지 않았을 경우 불법적이라고 간주된다는 것과 사전에 통보된 집회 중에서도 상당수가 금지 통보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시법 그리고 국제 기준에 따르면 관계 당국은 집회에 대한 사전 통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However, these laws and standards are equally clear that organizers' failure to notify does not make an assembly illegal, nor should the notification process be used to preemptively ban assemblies except in very limited circumstances. I was informed that in many cases, notifications result in authorities banning assemblies to prevent disruption of traffic or to enforce blanket bans against assemblies at certain locations or times. These justifications are not appropriate under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그러나 동시에 사전에 알리지 않았다고 해서 불법 시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명백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전 통보 제도는 아주 제한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시위를 사전에 특별한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전 통보를 하였더니 당국에서 교통 방해를 방지한다는 이유로 불허한다거나 특정 장소나 시간에는 시위를 전면 금지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국제인권법상 정당한 시위 불허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Certain police tactics during assemblies also concern me, such as the use of water cannons and bus barricades. I note that in 1999, the government stopped using tear gas in the management of protests. The result was reduced violence during the assemblies that followed. I would urge the authorities to adopt the same philosophy of de-escalation in evaluating the use of water cannons and bus barricades.
경찰이 시위대에 물대포를 쏘거나 버스로 화력을 설치하는 등의 행위도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1999년에 정부가 시위대를 향한 체류탄 사용을 금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 집회 중 폭력의 사용도 줄었습니다. 저는 관계 당국의 물대포 사용 및 화력 설치에 대해서도 이와 유사한 긴장의 고조를 줄일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
water cannons can inflict great bodily harm, as the case of Mr. Baek Namji tragically illustrates. Many other peaceful participants told of water cannons being used against them with no apparent justification and inflicting injuries.
백남기 씨의 사례가 보여주듯이 물대포는 심각한 신체 부상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평화적으로 시위에 참가했던 다른 많은 사람들이 경찰이 분명한 이유 없이 시위대 물대포를 발사했으며 많은 사람들이 다쳤다고 말했습니다.
Bus barricades keep protesters out of the sight and sound of their target audience, reducing the effectiveness of their messages. Furthermore, the use of water cannons and bus barricades, particularly when coupled with massive deployment of force, is almost guaranteed to increase tension between police and protesters, who may see this as an unprovoked attack. This is not a justification of violence, but rather an observation of human nature. Aggression only begets aggression.
차벽 설치는 목표를 하는 대상으로부터 시위대의 모습과 목소리를 차단하여서 효과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없게 만듭니다. 또한 물대포와 차벽을 사용하는 것은 특히 과도한 무력과 함께 사용하게 될 경우 경찰과 시위대 간 긴장을 고조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위대는 이를 이유 없는 공격이라고 받아들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폭력을 사용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인간의 본성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공격은 공격을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De-escalation and communication are the more pragmatic options. In terms of proper assembly management and to protect protesters' human rights and for ensuring public order. It is my experience that if the state becomes more open in allowing the free exercise of assembly rights, then protesters become less violent.
적절한 집회 관리에 있어서 시위자들의 인권 보호와 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긴장의 고조를 줄일 수 있는 조치와 소통이 더 실용적인 방법입니다. 제 경험에 비춰봤을 때 국가가 열린 자세로 자유로운 집회권 행사를 허용할 때 시위대의 폭력성이 줄어듭니다.
The widespread use of conscripted youth on the police front lines of protests is a particularly ill-conceived policy, given their relative lack of training and experience. Policing assemblies, especially large and heated protests, is not a job for a novice. It requires the utmost experience, training, and skill.
또한 시위대 진압 시 훈련과 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정경들을 전면에 배치하는 행위는 잘못된 정책입니다. 대규모의 그리고 과열된 시위대로 이루어진 집회를 관리하는 것은 신참이 해야 될 역할이 아닙니다. 많은 경험과 훈련, 전문성을 요하는 일입니다.
In the aftermath of assemblies, I was informed that organizers and participants are often summoned for investigation by police on charges of general obstruction of traffic or other charges. Following the People's Rally held in November 2015, around 1,500 participants were summoned for investigation. Some of these were innocent passers-by and organizers of assemblies who had no personal role in the violence.
한편 집회 후 경찰은 종종 일반 교통 방해나 다른 혐의로 주최 측 그리고 참가자들에게 소환 통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5년 11월 민중 총궐기 이후 약 1,500명의 참가자들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집회에 참가하지 않은 행인들이나 폭력 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집회 주최 측도 있었습니다.
These actions deter active and would-be assembly organizers and participants. I am confident that the authorities have the capacity to identify and isolate those engaged in criminal acts without resorting to investigation methods that weaken the right to peaceful assembly. Let me underline that organizers of peaceful assemblies should not be held liable under any circumstances for the criminal actions of others, as it appears to have happened in the cases of Mr. Hang Sang-kyun and Park Lee-gun.
이러한 행위는 적극적인 또는 잠재적인 집회 주최 측과 참석자들을 위축시킬 수가 있습니다. 저는 당국이 평화적 집회의 권리를 약화시킬 수 있는 경찰 조사에 의지하지 않으면서도 범죄 행위에 관련된 자들을 파악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과 박내군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집행위원장의 사례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그 어떤 경우에도 다른 참가자의 범죄 행위로 인한 책임을 평화로운 집회의 주최 측에 물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Finally, victims of excessive force by police during assemblies repeatedly raise the fact that while police typically wear name tags, Their riot protection gear and outer jackets do not have similar identification tags, making it impossible to identify any officer in order to ensure accountability. I welcome the authorities' assurances that they will correct this anomaly soon.
마지막으로 집회 중 경찰의 과도한 공권력에 의한 피해자들은 경찰이 일반적으로는 명찰을 사용하나 이들의 진압 장비라든가 외투에는 비슷한 시설 표시가 없기 때문에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경찰을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관계 당국에서는 이러한 불경상도의 반응을 조속히 시정하겠다는 약속을 해주셨고요. 이를 환영하는 바입니다.
I also appreciate the interest by the police to look into allegations by persons with disabilities who reported that their unique circumstances are not accommodated by police during the management of assemblies. I urge the authorities to exercise great caution in interacting with the disabled individuals and their assistive devices, which are integral to their lives.
또한 장애인들의 경우 경찰이 집회 관리 시 자신들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 이를 조사해보겠다고 한 경찰 측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 당국은 장애를 가진 시위대에 대응할 시 이들의 생명과 직결된 보조기구를 다루는 데 최대한 신중을 가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Seawall Ferry Disaster.
세월호 참사.
The Seawall Ferry Disaster is one of the most tragic accidents in South Korea's recent past. I was honored to visit the memorial for the victims in Ansan and deeply touched by the tributes, especially to the young lives that were lost. The pain experienced by the families of the victims is still very raw, but I was impressed by their commitment to ensuring that a similar tragedy does not recur.
세월호 사건은 최근 한국에서 발생한 가장 비극적인 참사 중 하나입니다. 저는 안산에 마련된 합동 분향소를 방문하고 특히 어린 희생자분들에 대한 추모의 물결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희생자 유가족들은 여전히 큰 고통을 감내하고 계시지만 또다시 이러한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이분들의 의지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The assemblies related to the ferry disaster are a natural response to the feeling that the family's concerns are not being addressed adequately by the authorities. While the government has made efforts to investigate the accident, hold to account some of those involved, and provide compensation to the families, some of those closely affected by this tragedy do not feel that this is enough.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집회는 당국이 유가족의 우려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느낌에 대한 당연한 반응입니다. 정부가 사고를 조사하고 관련자의 책임을 묻고 유가족의 보상을 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참사의 직접적인 피해자들은 이러한 노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나 일부 조치의 독립성에 대해 의구심을 품고 있습니다.
I do not judge which side is right. Rather, I wish to emphasize that the whole point of the right to freedom of assembly is to give people a space to air their disagreements in a peaceful manner so that disputes can ultimately be resolved. As part of this right, the government has an obligation to maintain open communication channels with the Seawall families and their representatives. It is in the interest of the government, the families, and the entire nation that this tragedy does not become politicized and influence the responses to peaceful assemblies related to it.
저는 어느 편이 옳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집회의 자유는 사람들로 하여금 평화로운 방식으로 자신들이 갖고 있는 반대 의견을 표출할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이를 통해 분쟁이 해소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권리의 일부로 일환으로서 정부는 세월호 유가족과 그들의 대표자들과 열린 대화의 채널을 유지할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극이 경쟁에 이용되지 않고 관련된 평화적 집회의 대응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는 것은 한국 정부나 유가족 그리고 국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Freedom of association.
결사의 자유.
Labor.
노동.
My visit happened to coincide with efforts by the government to implement labor reforms that have proven unpopular with many workers. Trade unions have been actively involved in organizing and participating in assemblies over the past year, and the concerns I have raised relating to the freedom of assembly apply to assemblies organized by trade unions as well.
저희 방한 기간 동안 정부는 많은 노동자들이 동의하지 않는 노동개혁을 시행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노조는 작년부터 집회를 조직하거나 이에 참석하였으며 평화적 집회를 할 자유에 대한 권리에 대해서 제가 제기한 우려는 노조가 주최하는 집회에도 역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The Constitution and the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 guarantee workers' rights to form and join associations, collectively bargain, and to take collective action. Despite general legal provisions recognizing workers' rights overall, there remain challenges jeopardizing the realization of these rights for certain category of workers. Irregular workers, such as subcontractors, those in disguised working relationships, such as the cargo truckers, teachers, public officials, and the dismissed among them, all face substantial hurdles to form and join associations or to mobilize effectively for improving labor conditions.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은 근로자들이 노조를 설립하고 가담할 권리와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보장합니다. 전반적인 노동자의 권리를 인정하는 법률에도 불구하고 일부 노동자들이 이러한 권리 행사는 여전히 좌절되고 있습니다. 하청 노동자와 같은 비정규직, 화물 트럭 기사와 같은 특수한 고용 관계, 퇴직자를 포함한 교사와 공무원들은 단체를 조직하고 이에 가입하거나 자신들의 근로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효과적으로 단체 행동을 함에 있어 큰 제약을 맞고 있습니다.
I am concerned about the recent outlawing of the Korean Teachers and Education Workers Union, KTU, because it retained 9 dismissed work teachers as members.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is clear that the dissolution of a trade union should only occur in extremely serious cases as a measure of last resort. I do not consider that the case of KTU met this high threshold.
저는 9명의 해직 교사를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정교대에 내려진 법의 노조 판결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습니다. 국제인권법은 노조의 해산은 최후의 수단으로서 극단적으로 심각한 경우에 한해서만 이루어져야 함을 분명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정교조 해산의 경우 이런 엄격한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Moreover, trade unions face a number of obstacles in their efforts to protect members' rights. I received reports of employees being pressured to join entities that favor employers' interests. The Valeo Electrical Systems Korea case is especially disturbing, and I hope the competent judicial authorities will include international standards as they adjudicate the matter, given its likely impact on labor relations for the future.
또한 노조는 노조원들의 권리를 보호함에 있어 여러 가지 장벽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저는 사용자의 이익에 부합하는 단체에 가입하려는 압력을 받고 있는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발레오 코리아의 사례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사법 당국에서는 향후 노사관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국제 기준에 부합하여서 이 문제를 판결하기를 희망합니다.
In principle, everyone, including employers, can form associations. But it is a violation of the right to freedom of association when these associations are intended to displace independent trade unions, especially when only majority unions can engage in collective bargaining, as in South Korea.
기본적으로 사용자를 포함한 어느 누구도 단체를 결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단체가 독립적인 노조를 대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다면 특히 한국의 경우와 같이 다수 노조를 통한 단체 교섭이 교섭 창구 단일화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결사의 자유권에 대한 침해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The right to strike is also constrained. Trade unions cannot strike over issues beyond immediate disputes emerging from the terms and conditions of employment. Workers cannot engage in solidarity strikes, and those engaged in what are regarded as illegal strikes by the government may be subject to criminal charges of obstruction of business or civil suits for damages.
파업권 또한 제한당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근로계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직접적인 분쟁 이외의 문제에 대해서는 파업을 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들은 연대 파업에도 참가할 수 없으며 정부에 의해 불법 파업으로 간주되는 파업에 참가한 노동자들은 업무 방해로 고소를 당하거나 민사 손해배상을 위한 민사 소송에 휘말리게 됩니다.
In my discussions with government, I found a palpable attitude of indifference towards the ability of workers to associate.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informed me that it is neutral towards trade unions. Yet neutrality is not good enough under international law. International law is clear that states must take positive measures to protect and foster the enjoyment of fundamental rights.
정부 관계자들과의 면담에서 저는 노동자들의 결사 능력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한 태도를 느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노조에 대해 중립적이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국제법상 중립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은 국가가 기본권의 향유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긍정적인 분명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I urge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o prioritize this. Some immediate steps should be the ratification of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Conventions 87 and 98 and rescinding the reservation to Article 22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which have been repeatedly recommended by international human rights mechanisms.
대한민국 정부가 이 문제를 우선적으로 다뤄줄 것을 촉구합니다. 특히 국제 인권 메커니즘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공고된 사안에도 국제 노동기구 ILO의 87호, 98호 협약을 조속하게 비준하고 ICCP와 자유권 규약 22조에 대한 유보를 철회해야 합니다.
Associations.
단체.
Associations in the Republic of Korea are able to establish and operate in several different forms relatively easily, which is commendable. Similarly, I'm impressed by the active participation of society in supporting the activities of civil society organizations through membership and donations. However, more could be done to improve the space for civil society organizations to freely operate.
대한민국의 여러 단체는 다양한 형식으로 상대적으로 쉽게 거의 운영되고 있으며 이것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회원가입과 기부를 통해서 시민들이 시민사회 조직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에서도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시민단체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개선할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For example, the system for the grant of legal personality provides officials with broad discretion, creating uncertainty. Several associations have faced difficulties in obtaining legal status simply because authorities denied competence to accept the applications.
사단법인 인가제도는 정부의 광범위한 재량권을 주므로써 불확실성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부 단체에서는 당국이 설립 허가 신청을 반려하면서 사단법인 설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The Beyond the Rainbow Foundation, a sexual minorities association, was denied legal entity status from the Ministry of Justice, ostensibly because the group works specifically on sexual minorities issues, while the ministry claims it can only register groups which work on general human rights issues. Who then should the Rainbow Foundation apply to? The ministry did not provide a clear answer to that question. Again, the government should take proactive measures to promote the right to association to all.
성적 소수자 단체인 비욘디 무지개 재단은 법무부로부터 성적 소수자만을 위한 단체라는 이유로 법인 허가를 거절당했습니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서 일반적인 인권 활동을 하는 단체만 등록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단체는 어디에 등록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법무부는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정부는 모든 시민들의 결사의 자유를 확실할 수 있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The Association 4.16 Seoul Families for Truth and a Safer Society faced similar issues seeking legal status from the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세월호 4.16 가족협의회 또한 사단법인 설립에 있어서 해양수산부와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I also share the concerns expressed by several international human rights mechanisms about Article 7 of the National Security Act, which contains broad and vague language that could be used to unduly restrict assembly and association rights. That this article should be abrogated.
국제 인권 메커니즘을 통해서 누차 우려가 표명된 바와 같이 광범위하고 모호한 언어로 집회 결사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국가보안법 7조는 폐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In conclusion, I would like to reiterate my appreciation for the excellent cooperation I've received from all interlocutors during this visit. I offer these observations and recommendations in a spirit of constructive dialogue. I look forward to continued dialogue with the government of the people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with civil society in South Korea, and I stand ready to offer technical assistance as deemed appropriate with a view to consolidating the exercise of the rights to freedom of peaceful assembly and of association in this country.
마지막으로 방한 기간 동안 저를 만나주신 모든 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건설적인 대화의 정신으로 이와 같은 조사와 권고 사항들을 말씀드렸습니다. 한국 정부와 지속적인 대화를 기대하고 있고요. 또 한국에서 평화적인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강화함에 있어서 필요한 기술적인 지원도 제공해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and thank you for listening. And I'll take a few questions from the media. And please identify yourself first.
네, 그러면 정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분들 질문을 받도록 할 텐데요. 먼저 소속 단체와 이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미디어 패널.
Somebody would have to help with passing around the mic.
네, 미디어 팬의 김규태 기자입니다. 중간에서 그 말씀 중에 집회 중 과도한 공권력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은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경찰을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말씀하셨고 경찰 당국은 이를 조속 시정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이를 환영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럼 반대의 경우 지난번 한국에서는 민중총궐기 때 폭력 시위자들이 복면을 썼습니다. 이로 인해서 신분을 파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You mentioned in your statement that because of the use of excessive force by the policemen, there were victims. However, they found it very difficult to identify the offenders because they were not wearing name tags. However, the other proving case also exists. During the 11/14 First People's Rally, there were many violent protesters. However, they were wearing masks, and it was very difficult to identify them. What do you think of this?
Can I take a few more questions?
네, 몇 가지 질문 더 받고 이제 한꺼번에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Can we spread the questions around, please? Or somebody else? Can somebody else ask a question, please?
죄송합니다. 다른 분들에게도 제가
질문의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 교육신문의 강성란 기자라고 하는데요. 그 전교조 그 서울고법 판결에 대해서 아까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해직자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혹시 그 단결권을 침해받고 있는 그런 사례가 다른 나라에도 있는지 그리고 또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그 단결권을 침해받을까요? 공무원이어서 또 해직자면 안 된다고 하는 거잖아요. 교원노조법 2조에 해직교사를는 그 조합원으로 포함하지 않는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국의 헌법재판소는 합헌 판결을 내렸지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코멘트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You mentioned the ruling by the Seoul High Court saying that it was illegal for the teachers union to include dismissed teachers. Therefore, they were declared an outlaw organization. Do you have knowledge of any other case overseas in which teachers union had been done outlawed because it included dismissed teachers as members of their union? Also, do you have any examples of any public employees, public officials union that has been outlawed because of such a reason? And also, recently,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Article 2 of the Teachers Labor Union Act as being constitutional. What do you think of their ruling?
Let me take these two so that we can also spend some time thinking of more questions. The masks issue. I think this is one of the controversial issues that you hear and you gather around the world about protesters wearing masks.
네, 지금 이 복면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시위자들이 복면을 착용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There are two parts to it. One is the fact that if the authorities consistently punish people for attending and participating in assemblies, then the likelihood of people wearing masks increases because they don't want to be punished for simply for exercising their rights.
네, 두 가지 측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관계 당국에서 단순히 시위 참석했다라는 이유만으로 일관되게 이런 시위 참석자들을 처벌하는 관행이 있다라면은 동료를 착용할 가능성이 그만큼 커지게 될 것입니다. 이 직접 결사의 자유가 침해당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And the second part is the freedom of expression. That people have the ability to express themselves the way they feel when they go to protest.
두 번째는 의사 표현의 자유의 문제인데요. 사람들이 시위에 참석했을 때 자신들의 의사를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But I can almost guarantee you that if citizens are assured that there'll be no consequence of participating of being punished for participating in protests, the masks will reduce dramatically.
네, 그렇지만 제가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만약에 시민들이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크게 감소한다면 복면 착용도 훨씬 더 줄어들 것이라는 것입니다.
On the other hand, there are those who may come to protest with masks because they want to commit violence.
또 다른 한편으로는 시위에 복면을 착용하고 참여함으로써
But again, in a protest that's peaceful, where the organizers have peaceful intentions, you will find that those wearing masks, because they want to commit violence, will be a minority, will be a very, very small group that's able to be identified and apprehended easily.
네, 그렇지만 만약에 평화적인 시위라고 한다면, 그리고 주최 측이 평화로운 목적으로 개최하는 시위라고 한다면, 이러한 폭력 행위를 자행하기 위해서 복면을 착용한 시위자들의 수는 극히 적을 것이고요. 이들은 손쉽게 파악이 되어서 검거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Because peaceful protesters do not want violent protesters among them. They spoil the protest. They mess it up and make it so complex and difficult.
평화로운 시위자들은 폭력적인 시위자들이 자신들 속에 섞여 있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시위 자체를 망치기 때문입니다.
So on that issue of masks, the important thing is for the authorities to guarantee that people will not be punished for participating in peaceful protests.
네, 그래서 여기서 관건은요, 이 복면 시위와 관련해서는 관계 당국에서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이제 처벌받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보장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On the question of the KTU, I think this is the first country I know of where dismissed employees where having dismissed employees as members of a union means the outlawing of that union.
네, 그럼 정규노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해고자가 노조원으로 가입되었다는 이유로 이제 법의 노조가 선언된 그 첫 번째 국가 사례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And I think the court erred in making a finding that provision is constitutional in the sense that it contradicts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standards.
네, 그렇지만 국제적인 인권 규범에 저는 반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저도 이 합헌 그 판결 내려졌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I think it's general comment. Remember the general comment, the number, but I think general comment 31 that says that in interpreting rights, authorities and courts should use the broadest interpretation possible, so as to defend the right rather than restrict it.
What is the 31 of
where? I mean, just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ms and standards.
네, 그 국제인권법에 나온 조항 하나를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제인권법의 31조 조항을 보면은요, 이 법을 해석할 때 있어서 관계 당국이나 법원에서는 최대한 포괄적으로 법 조항을 해석을 해서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판결을 내려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And similarly, the issue of proportionality. Also comes into play.
그리고 비례성의 원칙도 중요합니다.
Is it proportionate that you outlaw a union of thousands of workers, of teachers, because of 9 members who have been dismissed and are members of it?
네, 수천 명이 지금 노조원으로 가입된 노조를 단순히 9명의 해고자들이 가입되었다는 이유로 해서 법의 노조를 선언한 것은 비례성의 원칙에 부합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In terms of interpreting human rights, the idea is to have a broad interpretation that protects the right at all times, rather than restricting it.
네, 그래서 우리가 인권이라는 것을 해석할 때는 최대한 포괄적으로 해서 항시 이 인권이라는 권리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제약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On the question of public employees being members of unions, I think again, the conventions 87, 98 are clear that anybody could and should be if they want to be members of a union.
네, 그리고 공무원의 노조 가입과 관련해서는 뭐 ILO 규야 그 87호 98호에 명확하게 이것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누구라도 노조에 가입하고자 하는 근로자가 있다면 가입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And in fact, there are many instances, as you may know, where employers also have their own associations, and that's fine. That's their right.
그리고 많은 경우 사용자들도 자기들의 단체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들도 분명히 이렇게 결사의 자유가 있다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I think the restrictions of who should not be or what they cannot do is very limited, I think, to essential services under international law. So they're very, very few. I think the definition under Korean law is much broader than it should be internationally.
네, 그래서 누가 노조에 가입할 수 없냐라는 그 부분은요, 이제 국제인권 기준들을 보면 필수 업무 관계자들은 제한을 받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엄격하게 이 필수 업무 관계자들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에서는 이 그 법적인 정의가 굉장히 포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But there's nothing new that I'm saying since all these things have been covered by previous international human rights mechanisms, the Human Rights Committee, ILO itself. Other special rapporteurs. It's time now for South Korea to start implementing these recommendations that have been coming consistently at the government, and they should just implement them.
네, 그렇지만 제가 사실 오늘 드리는 내용은 전혀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그 인권위원회라든가 ILO라든가 여러 차례 특별 보고관의 권고를 통해서 한국에 익히 알려진 바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제는 정부에서 이런 권고 사항들을 이행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Media, please. Are you media?
네, 언론인들에게 먼저 질문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This is a press conference for the media first.
기자회견입니다. Yeah.
Are you media?
기자, 아닙니까?
Oh. 네, 저 민중의 소리 오기영 기자라고 하는데요. 좀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좀 돌아보신 결과 대한민국의 집회 결사의 자유에 점수를 매겨주신다면 몇 점 정도 좀 매겨주실 수 있으실지 좀 얘기를 듣고 싶고요. 두 번째 질문은 지금 경찰청장이 얼마 전에 기자간담회에서 평화 집회보다는 준법 집회가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평화적인 집회에도 불법의 소재가 있다면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다 엄중한 대처를 하겠다라고 이제 수차례 이제 강조를 한 바 있는데 좀 평화 집회와 준법 집회의 이런 차이점들과 문제점들에 대한 좀 보고관님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Yes, I'm from the 민중의 소리 그 신문인가요?
Yes.
I'm from a newspaper called the Voice of the People. And this might be a difficult question, but during your visit, given your observations, what is the score that you would grant to the level of freedom of association assembly in Korea? That is his first question. My second question is, recently the head commissioner of the National Police Agency announced that rather than peaceful assemblies, legal assemblies are more important, and this is because even if it's a peaceful assembly, there may be violent elements included. And whenever these violence is identified, he will deal very strictly with them. So in your view,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a peaceful assembly and a legal assembly? And do you see any problems in this dichotomy?
Thank you for your question. Very good. I've asked two questions. Let me start with the last one, because it's simpler.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해주셨고요. 두 번째 질문 먼저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합니다.
International norms, law and standards are quite clear that the issue is peaceful assembly rather than legal assembly.
네, 국제법이나 국제 규범들을 보면요, 적법한 집회가 아니라 평화적인 집회가 이제 관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And one of the reasons is because when you start using legal, as the word legal to define an assembly, you give a lot of discretion to the authorities to decide what can be held and what cannot be held.
네, 왜냐하면 이 합법, 법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하는 순간 이 그 관계 당국에게 어떠한 집회를 개최해도 되고 어떠한 집회를 개최해서는 안 되는지에 대한 굉장히 많은 재량권이 부여되기 때문입니다.
Also by focusing on legal assembly, then you move automatically into authorization and permit regime for assemblies.
그리고 이제 저희가 준법 집회, 합법 집회에 초점을 두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허가 제도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Because somebody must say you can, it's legal, which then of course turns the right into a privilege.
그렇게 되면은 누군가 나서서 이것은 합법적인 집회이기 때문에 너는 할 수 있다라고 허용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누구나 향유해야 될 권리가 하나의 특권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The essence of human rights is that we have rights as individuals without the permission of the government or anybody else, for that matter.
네, 인권의 본질은요 개인들이 향유할 수 있는 권리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정부나 그 누구의 허가 없이도 향유될 수 있는 권리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고요.
So this issue has been explained quite a lot of times in internationally and within the UN context. It's a very simple issue.
국제사회에서도 UN 차원에서 수차례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정부가 내려진 이슈입니다.
But let me also say that in March of this year, I am the special rapporteur on extrajudicial and summary executions. Will be presenting a report to the Human Rights Council in Geneva, which are practical a compilation of practical recommendations for the management of assemblies and protests.
네, 그리고 참고로 올해 3월달, 2016년 3월달에 저와 또 사법부의 약식 처형 특별 보고관이 공동으로 UN 인권이사회에 이 실무적인 권고를 담은 하나의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집회와 시위에 대한 관리 지침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So we have gathered recommendations under 10 broad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which we then now will be submitting, and we cover issues around notification versus authorization quite extensively and clearly in that report.
네, 저희가 여러 가지 권고 사항들을 담고 있고요. 국제법의 그 토대를 둔 열 가지 원칙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를 보시면은요, 신고제와 허가제의 그 차이에 대해서 상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That report is not about South Korea alone. It's a broad global report, but I urge you to look at it and read it because I think it's an important addition in terms of understanding how to manage peaceful assemblies.
네, 이 보고서는 평화적인 집회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건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한국과 같은 특정 국가 국한된 문서가 아니라 글로벌한 보고서입니다.
Now, on the other question about a score for freedom of assembly and association.
네, 그 다음 질문 한국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대한 점수를 부탁을 하셨는데요.
The answer is.
답은요?
We don't score in human rights. I don't score. I think that it's not a fair way of looking at issues. I think every state has commendable issues and weaknesses.
네, 인권에 대해서는 점수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저는 점수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공정한 판단 방식이라고 생각되지 않고요. 어떤 국가라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 것입니다.
And I learned long time ago from this work, doing human rights work, that the pain of a mother whose child is extrajudicially killed by the police is the same as that of 100 mothers whose children are killed by the police or by military.
네, 제가 인권 업무를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깨달은 사실은 어떤 사법 외적인 방법으로 아이가 사망한 그런 엄마의 고통과 또 경찰이나 어떤 권고력에 의해서 아이가 희생당한 수백만 명의 엄마들의 어떤 그 고통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So you never want to judge and give marks for pain, you know, because violations of human rights inevitably result in pain and suffering.
인권의 침해라는 것은 반드시 고통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고통의 정도에 대해서 점수를 준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So what I can say is that the last few years seems to have seen a gradual regression in the respect of these rights.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몇 년 동안, 최근 몇 년 동안 이런 권리 향유에 있어서 점진적인 후퇴가 있었다라고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But I'm also confident that the people of Korea and the, with the authorities can rectify this and go back on a progressive trajectory.
네, 그렇지만 저는 또 한 가지 분명하게 확신하건대 한국 국민들과 한국의 정부 당국에서는 함께 다시금 지속적인 진보를 이루는, 진전을 이루는 그런 궤도로 복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This country has reason to be proud of where it's come from over the last few decades.
지난 몇십 년 동안 이뤄낸 성과에 대해서 충분히 자부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And it's precisely because of that achievement that this country should always resist the urge of going backwards.
바로 그러한 성과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후퇴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And a big part of this, as far as I see, is re-establishing or re-energizing, if you wish, channels of communication and dialogue and taking action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governed.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요. 정부와 국민들 간의 어떤 커뮤니케이션, 대화, 그리고 공동의 조치를,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채널들을 복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So people don't have to feel the first recourse is a protest.
이런 채널들이 재가동이 돼야 사람들이 자신들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그리고 최우선적인 그러한 옵션이 바로 이제 시위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Another question?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Is that guy there? And then you. You're from the press?
기자십니까?
예, 저 미디어오늘의 강성원 기자라고 하는데요.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정부의 반대 목소리를 낸다는 이유로 공영방송 노동조합을 무력화함으로써 그 결사의 자유뿐만 아니라 언론과 표현의 자유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데 혹시 이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I'm from media called Media Today. My name is 강성원. In the case of Korea, the labor union of terrestrial public broadcasting station has been incapacitated because they had voiced views that were in opposition to the government position. And because of this, not only their freedom of association, but their freedom of expression and the people's right to information has all been violated. What do you think of this?
Is that the MBC case?
MBC 노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Can I take the last question from you, sir?
질문하시고자
하셨던 분, 아, 맨 앞에 계셨던
분 질문
네. This will be the last question. 네, 이 마지막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근본적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서 민주주의에서 확신하시고 좋게 평가를 하셨는데요. 광장민주주의, 시위, 집회, 결사를 통한 광장민주주의, 대중민주주의가 투표로 통해서 결정되는 대의민주제, 의사결정되는 그러한 다수결 원리보다 더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This might seem like a more fundamental question, but you said in the opening that you have firm convictions about the democratic roots of this country. Now, in your view, a more people-centered democracy, plaza, square-centered democracy, which is based on protest, association, assembly, do you think they take priority over democracy based on representation, democracy based on majority rule? Is that your view?
Thank you for those questions. I think the on the first question of MBC, I think the around the right of journalists to form unions, I think it's clear, and I actually did meet people who had been working there on that. I just didn't have the space. It will be in my final report in June on that issue.
네, 먼저 그 MBC 노조와 관련된 질문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의 노조 결사의 자유에 대해서 이제 여쭤보는데요. 제가 사실 이번 방한 기간 중에 MBC 노조 관계자들과도 만남을 가졌습니다. 다만 제가 충분한 공간이 없어서 이번 그 기자회견문에 포함하지 못했습니다만 최종 그 보고서에는 분명히 포함을 할 것입니다.
And it's an issue of concern, the fact that that people who are members of unions seem to be isolated and punished and being given jobs according to what they told me. They're given jobs that they do not qualify for. So those are issues of concern, absolutely.
네, 굉장히 우려스러운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뭐 기자, PD, 또 원래 직종을 떠나서 전혀 다른 업무가 주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Simply put, the right to join a trade union is an individual right.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는 개인의 권리입니다.
Management and employers should not tell you which union to join or how that union should operate.
그래서 이 개인의 권리이기 때문에 경영진 측에서 사용자 측에서 어떤 노조에 가입해야 되는지 이 노조가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해서 개입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That is the right of that union. The same way that a trade union should not tell employers how they should associate and what they should be doing and how they should be doing things. That is their choice.
네, 이것은 노조의 당연한 권리고요. 마찬가지로 노조 측에서도 사용자들이 결사의 권리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요. 결사된 조직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이별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But the issue that has been brought up, you know, in terms of media impartiality by state media, you know, it's an issue that applies to many parts of the world about should state-owned or state-influenced media be independent and impartial, or should it play a partisan role?
네, 그렇지만 이 공영방송의 중립성이라는 이슈는 사실 세계적으로도 많은 논란을 야기하고 있는 이슈입니다.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그러한 언론 매체 같은 경우에는 중립적이어야 되는지 혹은 어떤 특정 정치적인 세력을 옹호하는 그러한 견해를 피력해도 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And my view is very simple, that taxpayers are the ones who own that state, that media house. It is not the government, it is taxpayers. However it is formed, as long as the state is there, the state, governments have no money of their own. Governments have taxpayers' money. And those taxpayers cut across every single view, conservative to liberal to progressive. So it's important for state-owned or state-influenced media to be impartial and independent, to be able to cover everybody in the country.
네, 그렇지만 이런 공영방송이라고 할지라도 결국 저희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납세자들이 진정한 주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서 돈이 없습니다. 정부의 수입이라는 것은 모두 세금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납세자들의 면면을 보면은요, 보수층도 있고 진보층도 있고 굉장히 그 이스라엘의 견해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계층들을 골고루 다루기 위해서는 공영방송이라고 할지라도 독립성과 중립성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But this is not necessarily the same for privately owned media.
그렇지만 민간에서 소유하고 있는 방송사는 좀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Which can decide to have an ideological or other bent that it wants. Yeah?
이런 민간에서 소유한 방송사라든가 언론 매체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이념 성향을 표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The question you've asked about whether streets is either streets or representation.
네, 그래서 민주주의냐 아니면 대의적인 민주주의냐라고 여쭤보셨는데요.
Or streets versus parliament, if you wish.
거리 대 의회 뭐 이런 질문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You know, you judge a democracy by what happens between elections and how. You can how you can hold the government accountable between elections.
네, 여러분들께서 민주주의 체제를 평가를 하실 때는요 선거 사이의 그 기간에 어떤 일들이 진행되는가를 보시고 평가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선거철이 아닐 때 어떻게 정부에게 우리가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에 따라 달라진다고 봅니다.
The fact that you have voted for representatives to go to parliament, to municipal councils, to local councils, does not remove your right as the primary to have a say in what happens in the country.
네, 지방의회 의원을 이미 선출했다, 국회의원을 이미 선출했다고 해서 그 이후에 여러분들의 어떤 그 국가 운영에 대해서 발언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Elected representatives are your agents as citizens of a country, as voters.
네, 선출된 이런 의원들은 국민들의 에이전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But they cannot be superior to you as the primary person involved in this.
그렇지만 결코 시민들, 국민들보다 더 우월한 위치에 있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So it's vital that states keep as many channels of communication and dialogue and decision making open.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최대한 많은 대화에 그 의사소통의 그런 채널들을 가동시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And to be fair, people who protest in the streets are expressing themselves the same way that people express themselves on newspapers or on television. You don't say stop it because you elected people, therefore you shouldn't talk. Let the parliamentarians talk since you're elected.
네, 길거리에서 시위하는 사람들은 뭐 방송에서 또 신문지상에서 의원들 우리가 선출한 그러한 이제 그 대의원들이 목소리를 내는 것과 어쩌면 똑같은 방식으로 자신들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But what I do know for a fact is that when other channels are open and working effectively of communication, of dialogue, of pushing for change, then people resort to protest as a fairly later option.
제가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실은요, 이런 대화의 채널들, 어떤 변화를 이뤄낼 수 있는 그러한 협의의 채널들이 효과적으로 가동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시위라는 것은 최우선적인 수단이 아니라 좀 나중에 거의 최후의 수단으로 여겨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And for me, one of the most important things about protests and assemblies is that you know an issue is important to people by how many come out to a protest.
그리고 저에게 있어서 좀 중요하게 여겨지는 부분은 이 시위와 집회와 관련해서 이 이슈가 얼마만큼 중요한가는 그 시위에 참여한 시위자들의 규모를 보면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And it tells you, and I think protests are good for the state, for them to gauge the feelings of people.
네, 그래서 저는 이 시위라는 것은 국가에게 이롭다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 민중들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잘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편이 되기 때문입니다.
And be able to adjust their policies and decisions based upon that. Because I think it's crucial in that sense.
그렇게 파악한 민심에 따라서 이런 정책이라든가 결정들을 조절할 수 있는 것입니다.
So I'm basically saying that both are important. There's no one better than the other.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이 두 가지 다 중요합니다. 어떤 것이 다른 것을 우선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for coming. Thank you for attending. And I want to thank from the bottom of my heart the people of this country for their warmth and hospitality.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 방학 기간 중에 정말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환대해 주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My team and I have been so warmly welcomed and so warmly received by people all over the places we went, and we feel very touched and very grateful to you all here.
저와 저희 대표님 저희가 가는 곳곳에서 정말 따뜻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And as I said, for me, this country has the capacity, the government has the capacity to do things right, to get it right.
네.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분명히 확실합니다. 한국 정부는
the government can in fact promote business as well as promote trade unions. They are not mutually exclusive.
기업의 어떤 그 활동을 그 촉진하는 것처럼 또 노조의 권리를 증진할 수 있는 그런 영향을 분명히 갖추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And I think this country has a great future if you keep pushing to get it to move forwards in respect of human rights, in respect of democratization, and in respect of economic development.
그래서 저는 한국이 계속해서 민주화 그리고 또 인권의 증진 그리고 경제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전진하는 것을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정말 밝은 미래가 보장된다라고 생각합니다.
Thank you again.
감사합니다.
Oh, is it the English? The English and Korean written documents are available now at the table back there. Just take one.